사랑의 하나님, 상쾌한 봄날의 아침입니다. 예배당으로 나오는 새벽길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도 깨닫습니다. 지난밤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어두움이 감싸고 있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를 잠들게 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지친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며 새날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빛이 다시 돌아오는 시간에 힘차게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일상이 결코 우연이거나 당연한 일이 아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이 날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그저 무심코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세며 하나님의 은혜를 세며 감사를 세며 행복을 세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에게도 실은 영혼 깊은 곳에 공허와 고통이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모든 면에서 문제가 없는 이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응답하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고 행운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기도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며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의 기쁨, 기도의 희열을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기도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청년들이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지독한 경쟁의 구조 속에서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끝도 없이 오르는 부동산과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양극화로 인해 살 희망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힘을 잃고 꿈을 잃으면 우리나라 이 땅은 희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갈 길을 잃은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나라의 정책을 세우는 이들이 더욱 분발하게 하시고 이 땅의 기성세대들이 반성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 살겠다는 지독한 이기주의가 결국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의 꿈을 앗아간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이 땅에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상생의 문화를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 민족을 희생시키거나 국민에게 해가 되는 일을 결정하지 않도록 그들의 양심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번영과 이 백성의 행복을 위해, 이 민족의 복된 미래를 위해 주춧돌을 놓는 마음으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청년들이 기쁘게 살 수 있는 나라, 마음껏 아기를 낳고 즐겁게 미래를 낙관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일에 헌신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차갑게 식어버린 경제적, 경영적 상황 속에서 기업을 지키고 운영하느라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정말 피를 말리는 듯한 어려운 위기 속에서 주님께 희망을 두고 도우심을 구하는 소망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업인들에게 폭풍 속에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는 예수님, 살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업을 할 때에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먼 미래를 바르게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늘 늦지 않게 공급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지 않았던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모든 정황이 바뀌어져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소망의 기업가들, 사업가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작년 말 대장암 수술을 받고 이제 아홉 번째 항암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권사님이 있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치료에 임하는 권사님입니다. 주님, 우리 권사님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주님께서 모든 환부를 건강한 세포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틀 전 갑작스러운 뇌졸중 증세로 대학병원에서 집중치료 중인 집사님이 있습니다. 오른쪽 마비와 더불어 언어 능력도 약해졌습니다. 온 가족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막힌 것이 풀리게 하시옵고 마비된 부분이 정상으로 돌아오며 언어와 인지 능력도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며 생각할 때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그 본뜻을 헤아려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6절로 3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로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에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두 사람이 그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에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들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 위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들어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처부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아니라. 예, 사사기의 이야기 마지막 지금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아주 작은 사소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제 우리가 읽어보았던 본문이었는데요. 레위인 한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고 있었는데 그가 첩을 두고 있었는데 그 첩이 그만 집으로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집에 돌아간 그 첩을 찾으러 갔다가 장인으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흘 동안 대접을 받았고 나흘째도 대접을 받았고 닷새째도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 장인은 그 딸을 좀 더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남편이 그리고 동시에 조금이라도 더 그 딸을 자기 품에 데리고 있다가 보내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던 받았던 레위인이 결국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장인이 계속해서 그를 붙잡으려 하였기 때문에 오후 늦게야 그가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이 어제 본문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길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그만 어디에선가 자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그 여부스 족속이 거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잘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자기 지파 종족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을에 가서 잘 것이냐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스라엘 마을에 가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마을이 있는 곳으로 지금 갔죠. 가서 그곳에서 기브아 지역에서 지금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서 나그네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그 마을 가운데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 어저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율법에 따르면 특별히 당시의 고대 근동의 그 고대 근동의 생활 품습도 그랬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이 적어도 나그네를 보고 그냥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두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이 복을 받는 하나의 통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나그네를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찌 보면 당시로서는 어찌 보면 강박관념 정도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의식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나그네를 두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그곳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이미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도 나그네를 선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한 사람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왜 노인일까요? 이 젊은이는 다 이미 믿음에서 떠난 거죠.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분도 에브라임 산지에서 있었던 고향이 그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 노인은 그래도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다 이제 그곳에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가 좋을 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반면 이 마을에 있는 한 노인만큼은 그래도 신앙의 유산 옛날 신앙의 유산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오늘 16절 이후에 나타나는데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곳에는 지금 그곳 이름은 기브아 지역이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 한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은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은 아니었다는 뜻이죠.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자, 17절과 18절을 읽습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자, 여기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갑니다.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사실을 살짝 귀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과는 같은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이겠죠. 아마 말투를 가지고 알아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같은 지역의 사람이란 고향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나는 원래 그곳 사람이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집은 성소를 의미하는데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성소를 의미하는데 이 성소가 있는 곳은 그 당시로서는 실로거든요. 물론 실로와 지금 에브라임 산지와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산지에 그가 레위인이 거했다는 것은 실로에서 살았다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글의 흐름을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그 산 속이라는 뜻으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까이서 하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던 것 같고 멀리 떨어져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곳에서 살면서 아마도 성소와 연결해서 일을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내가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 그러니까 레위인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는 그런 표현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가 여호와의 그 전에서 실로에서 섬기고 있는 레위인으로서 섬기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죠. 그러나 자기가 레위인이다라는 의미를 표현하면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다. 이 표현이 흥미롭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돌보는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나를 통해서 내가 이제 가서 여호와의 집에서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존재인데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기 집으로 이끌어가서 복을 받으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레위인은 어느 집인가 머물러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을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는 이 레위인은 그 노인을 향해서 당신의 여종, 당신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겸손한 표현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먹을 것도 있고 또 짐승을 먹일 것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풍족합니다. 그러니까 장인 집에서 상당히 두둑하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챙겨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족함은 없습니다. 다만 잘 곳이 없을 뿐이죠. 자, 그러자 2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21절입니다.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이 노인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면서 아 이것이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 나에게 온 기회구나라는 것을 알았고 그들이 풍족하다 먹을 것도 있고 그저 잠잘 것만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레위인을 보고 그 무리를 보고는 들어와서 우리 집에 거하라 내가 모든 것을 다 되겠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 나의 예의를 지키겠다라는 뜻이죠. 그 말은 내가 그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선대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내가 구한다. 이는 이 사람은 지금 나름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가 다행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뭐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평범했던 일상이 뒤틀어지는 하나의 출발점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22절에 나타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예, 이 내용은 우리가 언제 보았던 내용입니까? 창세기에서 어느 부분에서 보았던 내용과 비슷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들어갔을 때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롯의 집에 찾아온 소돔의 사람들이 그 달려와서 그들 그 집에 와서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얘기했던 내용과 흡사하죠. 그러니까 소돔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그 소돔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성적인 타락, 그리고 사회적인 타락, 문화적인 타락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지금 기브아의 백성들이 선택된 백성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데 이미 그렇게 타락해버린 상태로 지금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원어로는 벨리아의 아들들이라고 쓰여져 있는 글들이 많습니다. 사본들이 꽤 많습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이란 말은 벨리알이란 말은 무가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가치한 자들의 아들들이라는 말로 아주 그 불량배들이란 말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적절할 것 같은데요. 이 벨리알이라는 표현이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도 나타나죠. 사도 바울이 벨리아를 거명합니다. 그때 벨리아를 뭐와 비교하면서 대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벨리아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말로 이 벨리아를 사탄의 근거에서 악마와 이런 마귀의 어떤 쪽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대적되는 하나의 구도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불량배들이 들어왔고 불량배들은 지금 그 노인 집에 들어와 있는 지금 사람과 관계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은 지금 그 레위인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우리가 23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는 철저하게 나의 집에 들어온 나그네를 이제 안전하게 돌보는 자신의 역할을 해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나그네를 돌보는 일을 자기가 해내려고 하지요. 그러려고 이제 하도 시끄러우니까 결국은 대안을 제시하는데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여기 보면 오늘날 우리 여성들이 보면 정말 기겁할 내용입니다.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처녀성을 상실하지 않은 딸 그리고 그 딸과 그리고 그 사람의 첩 같이 온 여성입니다. 여성들을 내어놓겠다. 여성들은 내어놓겠지만 여기 들어온 남자 손님이죠. 이 남자로서 레위인 이 사람만큼은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이 사람에게만큼은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 당시에 여성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지금 이 노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 안에서 한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한 사람만이 나그네입니다. 나머지는 나그네도 아닙니다. 짐승과도 같은 존재일 수도 있고 그저 따라온 존재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그의 신앙적인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한 여인을 온전한 한 인간으로 보지 못했고 그런 것들은 그냥 그런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지금 나그네라고 하는 존재를 한 남자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어놓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걸 쭉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어디로 돌아간 것 같으냐면 창세기로 돌아간 것 같아요.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런 그 족장들이 정말 척박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힘들게 자신들의 어떤 그 씨를 유지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일들, 이런 일들이죠. 나그네가 그 당시로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나그네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존재였고 가장 연약한 존재가 나그네였고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가장 연약한 존재가 여성들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그러니까 연약한 여성들 그리고 나그네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그 과거의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족장시대의 그런 시대상이 사회상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약속된 민족으로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들을 속에서 그러한 부패가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었다. 옛날보다 더 못하면 못했지 좋을 것도 없는 상황으로 지금 기브아 지역에 있는 선택된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인 입장에서는 자기는요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신앙. 그래서 뭘 지키고 있느냐 하면 나그네를 대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굳게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뭘 놓고 있습니까? 내 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딸, 그걸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이라고 하는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의 신앙의 틀인데요. 잘못된, 사실은 안타까운 신앙의 틀이었습니다. 자, 25절을 읽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26절입니다. 통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여기 보면 참 잔인한 남편이 나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남자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아마도 여기서 명확하진 않는데 여기서는 집주인이라기보다는 자기 첩,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겠죠.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다가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밖으로 끌어내버리고 문을 닫은 거죠. 한 여인을 그냥 내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밤새도록 농락을 당했고 결국은 새벽 미명에 놓았는데 그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엎드려져서 집 앞에까지 와서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오는 것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엎드려져 죽어 있는 것까지 보게 되죠. 27절 2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찍 일어나 문 집을 열고 떠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인에 대한 어떤 생명 이것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인이 집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데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참 처절하지 않습니까? 집으로 들어가려고 어떻게든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아주 그 불쌍한 여인의 모습이 그 손이 그 문지방에 다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을 구했을까? 얼마나 처절하게 도움을 구했을까? 그러나 그 여인은 그만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 너무나도 잔인한 냉정한 남편의 모습이 나옵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일어나라. 그래서 이 정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애처롭겠습니까? 가서 끌어안고 그를 붙잡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일어나라 가자 하는 정도의 참 냉정한 남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살펴보려고 하는데 작은 일 같지만 이제 이 일이 이제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을 통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 가정에서 출발된 이런 작은 일이었는데 이게 점점 커지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일어나는 이제 큰 전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이제 앞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냉정했던 남편 그리고 그 당시의 여인의 모습, 이만큼 이스라엘이 지금 또다시 뒤로 돌아가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돌아가 있는 안타까운 현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돌아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혹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 있는 존재는 아닌가, 세상에 익숙한 존재로 세상의 풍습에 따라 살고 있는 존재는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